로마서 12장 13장은 크리스찬 라이프에 관한 사도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12장 1, 2절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 상응하는 13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구조상 양쪽 끝에 크리스찬 삶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한 껍질 벗겨서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걸음 더 들어가서 껍질을 벗기면은 교회 바깥에 원수를 갚지 말라. 교회 바깥에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교회 바깥의 세상 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에 관한 내용을 나눌 것 같습니다.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사람들과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되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죠. 그 원수 갚는 일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으로 맡기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 악하게 대하는 자, 이들에 대한 크리스찬의 응답은 사랑입니다. 축복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덕적인 이슈라면은 13장에 있는 내용들은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권세, 복종, 거스림, 즉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덕과 정치에 관한 그러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민수기 25장 본문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선지자 발람으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다음에 2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역병이 돌게 해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역병이 그치게 되었는데 성경의 코멘트는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이 비느하스의 활약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시편에도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영웅입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까? 한편으로는 비느하스는 수많은 생명을 사실은 구했습니다. 재앙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그는 순간적인 폭력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찜찜하게 보입니다. 살해당한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자기가 셀프 디펜스를 구사해서 오히려 비누아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아마 현대 법정에서는 셀프 디펜스로 아마 무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어요. 비누아스가 간음하는 두 남녀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동네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내가 저놈 두 인물 죽이려 하는데 어르신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 죽이지 마!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사람 죽이는 일이 쉽게 justify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비느하스가 그 간음하는 남녀를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인죄라는 그 죄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딜레마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남녀 살인 사건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좋은 사례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비느하스의 살인이 도덕적이냐, 정치적이냐, 둘 사이의 근본적인 구별을 통해서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결정은 내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치적 결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고?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적인 나의 도덕적인 판단은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많은 결정이 내려지죠. 정치적 결정을 위해서는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서 우리는 국가 전체를 의미하죠. 국가나 공동체가 이러한 사건을 다툴 때에는 몇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서로 상충되는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명확한 해결책이 거의 없습니다. 결정은 보통 기대되는 결과, 즉, 이두 사람만 죽임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반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느하스의 입장에 있다, 간음하는 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아니요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온 나라가 그들의 죄를 목격까지도 했지만 정당하게 구성된 법정이나 재판정, 증거, 사법 판결 없이는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도덕적 원리를 기준으로 볼때 아무리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두 음행하는 남녀를 죽인 것은 도덕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수천 명이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모세는 매우 어정쩡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들여와서 문제가 된 것인데 모세가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비느하스는 아무도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선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폭발 직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 원칙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동에 옮깁니다. 결국 그두 사람을 죽이고 나자 수천 명의 목숨이 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살인 행위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옳았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개인으로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서 예상되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목숨이 잃게 될 위기에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아론의 증손자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한 비느하스가 마치 모세인 것처럼 최고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을 구했던 것입니다. 일반 평민이 모세의 역할을 빼앗아서 거짓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있죠. 조폭들이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 조폭들을 빽 둘러쌌습니다. 너희들 중한 하나를 우리한테 넘겨.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너희를 죽일 거야. 협박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을 악한 조포에게 넘겨주고 살아나서 될 일이 아니죠. 그때는 모두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신성하고 모두가 다 죽는 결과가 날지라도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도덕입니다. 그러나 공공정책을 펼쳐야 하는 왕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결정을 내리라고 할때 개인적인 호불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전쟁을 하는데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할 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일부는 사망할 수 있지만은 개개인의 그 생각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률이 떨어지면 정부는 점진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제시키면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잠시 유보된 시민의 자유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누아스 스토리와 로마서 12장, 13장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비누아스의 정치적 행위로 저지른 살인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안 맡깁니다. 그 자신이 진노를 발하여 두 사람을 죽였죠. 그럼 비느하스가 한 일은 잘한 일입니까?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린 훌륭한 영웅적인 행동입니까?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결정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칫 비누하스와 같은 정치적인 결정이 도미넌트하고 너무 과하여서 우리 개인의 결정을 억압하지나 않을지 그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 참 아름답습니다. 국가가 경제적인 이유로 락다운을 풀어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각 나라들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도덕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결정, 정치적 결정이 따로 존재하며 서로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둘이 엇박자로 표류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정치는 비도덕적으로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 성경에는 예언제도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은 정치인들을 붙잡아 두고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당신들이 책임져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우리 시대에는 대통령이고 장관이요 검찰총장이고 국가 권력자들입니다. 저들이 나라의 장기적인 복지를 위해서 결정을 한다면 비난받을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유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비느하스의 질투,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처가 계속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국가 지도자가 백성들의 도덕성과 영성을 훼손한다면 비느하스의 질투로 말미암은 그러한 구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오랫동안 번창하려면 정치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결국 비느하스의 행동은 당시에만 유효한 행동이었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즉 비느하스가 사람을 찔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찌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주리고 목마르고 옷이 없으면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며 입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에 비추어 볼때 비느하스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옳다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거꾸로 구약의 선지자의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선지자들은 정치인들을 두고 도덕성에 있어서 책임을 지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의 로마 세계는 그 사회 질서의 기초가 아버지를 가부장으로 하는 절대적인 탑다운 세상입니다. 반대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동의에 따라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나라를 경영합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적 환경, 예외란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주장 때문에 로마서 13장과 같은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독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고 있던 바울의 생애 후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인들이 AD 70년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한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생각을 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즉, AD 70년 후부터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복종 여부도 결정을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아무도 해방을 기대할 수 없던 때, 아무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던 때, 바벨론의 이러한 역사적인 그 지평을 감안할 때, 해방과 귀환은 불가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선지자의 언어, 시인의 시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 파워의 뜻과 모순되는 리벨리어스한, 즉 반역적인 언어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그 파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진리에 맞서는 하나님의 대응 진리, 응수 진리, 영어로 counter truth. 이것을 노래하고 또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good news.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로마서 13장 복종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subversive submission, 전복적인 복종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동전 한 입을 두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비유와 동일합니다. 비유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시인과 예언자는 대응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는 두려움, 희소성 및 탐욕에 대한 거짓 주장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는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은 바위에 박히는 쇠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위를 둘로 갈라내는 엄청난 에너지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든 한국의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 양분된 한국의 정치 지형이든 우리가 도덕적 결정이나 정치적인 결정을 피할 수 없이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정치적인 행동, 사도 바울의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에 따른 권세에 대한 복종 주문은 항상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큰 진리는 거기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도서 7장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